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예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과 구약 룻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고 다윗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았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았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았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다. 우시야는 요담을 낳았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았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았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았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동생들을 낳았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았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았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았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았다. 아소르는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킴을 낳았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았다. 엘리옷은 엘르아살을 낳았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았고 맛단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나셨는데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이렇게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빌론으로 잡혀간 뒤로부터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까지 14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다. 마리아는 본래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의 힘으로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 요셉은 선한 사람이었다. 그는 마리아가 부끄러운 꼴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요셉이 이런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걱정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는 성령께서 주신 아기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 아기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니 그렇게 부르도록 하여라. 이 일은 모두 주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요셉은 꿈에서 깨어난 뒤에 주의 천사가 시킨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그는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룻기 제1장.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렘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룬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렘 태생으로서 에브랏 감은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룬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의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사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계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의가 내 결의이고 어머님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외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만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는 실제로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서 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내 말을 듣고도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거부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할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말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내게 다 일러주셨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한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 중 한 곳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40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하는 말씀을 반어법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마태는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비교해 봤으면 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어쩌면 자신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아버지 곁으로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에 있게 될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12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에서 예수도는 자신의 한 말이 마지막 날 죄를 심판할 것이며 그 이유는 모든 말씀들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주신 말씀들이기 때문이며 그런 이유에서 자신의 말을 어기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다르지 않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44절에서 45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간단하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는 공식이 되는데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려라. 요한복음 5장 18절의 말씀이죠. 이 요한복음도 그러한 표현을 공간복음보다 더 자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을 듣게 됩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요한복음 8장 19절이죠. 특히 14장 7절에서 11절에 이러한 사실을 도마와 빌립의 대화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계심을 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도마에게 말씀하셨고 7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다시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4장 10절에서 11절에 당부하십니다. 두 번째는 46절에서 47절 말씀 중심으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8장 12절에 말씀하셨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9장 5절에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자신이 빛으로 이 어둠의 세상에 오셨지만 그 목적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어둠에 살게 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46절이죠. 여전히 어둠으로 숨으려 하는 것은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불러내셔서 빛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예수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 권고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당부하시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4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은 절대로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임을 다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구세주를 거절하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모습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같은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저주받은 생명들을 영광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으러 우리와 꼭 같은 이 세상의 사람으로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로 거듭났다면 이미 주님으로 통한 은혜의 역사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음에 더 이상 이뤄지는 것이 없이 주님의 뜻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18장 14절에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도의 구속의 역사와 삶은 분명히 심판의 목적이 아님을 안다면 그런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48절에서 50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행하십니다. 이 12장을 닫으면서 다시 한번 요한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고 그런 이유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지라도 심판은 당연한 것이며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또한 영생이요 생명이라고 확인하십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48절인데 여기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란 당연히 불신의 사람들을 거론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심판할 규범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49절이죠. 예수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만큼 철저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고 계신 말씀 한마디조차도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예수께서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신 것이라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가장 쉽고 흔한 것이 말이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말 한마디도 자의대로 쉽게 하지 않으시는 철저한 순종을 고백하십니다. 이래서 역시 예수께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이심을 봅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상대의 입장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쉽게 내뱉고 말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임을 배웁니다. 우리가 이만큼 순종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명령을 충분히 감당할 것이며 성령께서도 기쁘시게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나 일꾼과 함께 하실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50절인데 이제는 왜 그렇게 철저한가의 고백을 다시 주십니다. 예수도께서 이르시는 것은 자신의 의지나 감정을 섞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증거입니다. 지금은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으므로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역시 바뀌지 않은 것이 예수도를 따르는 삶이고 이것 역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의 결과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 앞에 설 때에는 좀 더 분명한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기도를 두려운 심판주라고만 알고 있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기도는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보다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어둠으로부터 이끌어 빛으로 인도해 주실 뿐이십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그분의 말씀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믿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7장 28절 중간의 말씀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8장 42절 하반절의 말씀들처럼 모든 명령이 곧 영생이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는지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안식 후 첫날 새벽녘에 예수님은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전해준 천사의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안식일에는 쉬고 미처 못다한 장례일을 마치기 위해 안식 후 첫날 무덤에 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에 있던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을 무덤을 찾아왔던 여자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사도들에게 말하기 위해 사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여자들이 말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곁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그가 살아나셨고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곧 이 말씀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여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도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십자가 사건 후에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사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곧 다른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엠마오로 가는 시골길에서 주님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과 개바에게 나타나신 사건들입니다. 여기서 개바는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그날 밤 문을 닫은 방에 모였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지만 그 몸의 상처를 보고 앞에 서 계신 분이 그들과 같은 육체를 가진 주님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생선을 잡수심으로써 살과 뼈가 없는 영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24장 43절에 나옵니다.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주를 보았다고 말할 때에도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 말은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로부터 한 주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때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들이 의심해서 믿음으로, 특히 도마를 변화시킨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산 위에서는 열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500명이 넘는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후에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정복할 힘이 없는 자에게는 우리 죄를 용서할 능력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빈 무덤의 빛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중요성은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정복하셨다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죽음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영생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옛 언약과 그 율법도 그 역할을 다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1500년 동안 지배했던 모세의 율법은 갈보리 언덕 위에서 끝이 났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신약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사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유대 땅으로만 다니면서 전도하라고 하셨지만 지금 그가 주시는 대사명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대사명에 대한 복음서들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대사명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번에는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나오는 대사명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다음은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에 나오는 대사명입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럼 이번에는 이 새 복음서에 나오는 대사명을 대조하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가복음.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 이상 새 복음서에 나오는 대사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라. 믿고 회개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교는 앞으로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을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정치나 과학이나 경제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또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과는 달리 복음은 인종이나 국가를 초월하여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대사명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조건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께서 대사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사함의 복은 세례의 결과로서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사명에는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개종자들을 가르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잃어버린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
제가 섬기는 교회에 아프리카에서 유학 온 한 대학원생이 있습니다. 매주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형제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유학생은 자기 쓸 것까지 아끼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한 번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에 비하면 제가 드리는 연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에게는 고국에 아내와 자녀가 있습니다. 이번에 겨울방학을 맞아 그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을 만나려고 어제 한 달 일정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않지만 그 형제의 신실함을 보고 교회에서 이번에 항공료 일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형제를 볼 때면 연보교회 생활비 전부를 넣었던 과부가 생각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보교회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에 연보교회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트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당시 예루살렘은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 돈 쓸 일이 많았겠지만 이 가부는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연복교에 넣었습니다. 과부가 바친 돈은 두렙돈입니다. 돈의 가치로 볼 때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부자가 돈을 많이 넣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돈의 액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틀림없이 부자가 넣은 돈의 액수는 과부 연보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의 많은 재산에 비하면 그가 넣은 돈은 아주 적은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그 사실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바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연보는 성도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모르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돈을 가지고 갈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돈을 하늘나라에 미리 보낼 수는 있다. 무엇이 가난한 가부에게 자신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게 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을 강권하고 감동하게 만든 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그 과부처럼 자신의 것을 기쁘게 바칠 것입니다. 두 렙돈을 바친 과부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9장에 나온 말씀처럼 줄게 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사랑으로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저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며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영원한 나라에서 아버지 보좌 곁에 있게 될 그날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연약한 저희가 육신을 지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곳 때문에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사람들답게 저희가 먼저 용서하며 살고자 하오니 저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힘있게 널리 확장되어 아버지께 크신 영광을 돌려드리고 저희 안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낮은 곳까지 내려와 모든 것을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